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9일 중국의 기업과 기관 등 37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해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정찰 풍선의 제작과 개발에 관여한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앨런 에스페데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의 군사 현대화가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는 결단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의 대형 풍선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상공에 출현해 정찰활동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군 전투기가 출격해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풍선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대기 연구용이었다고 해명하면서 강풍 때문에 계획된 비행 궤도를 이탈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무역 제한 목록에는 중국의 양자기술 개발 노력에 관여한 22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기술을 획득해 중국의 양자 관련 기술 확대를 모색한 사유입니다. 이에 관해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 중국과학기술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인민해방군의 주요 조달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있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 통제 품목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일에 관여한 곳들이라고 미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에스페데츠 차관은 이런 기관들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에 방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은 오랫동안 소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압박해왔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공무선 등을 포함한 선박 11척이 9일 진먼다오 주변의 제한수역과 금지수역에 진입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해순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순시선 6척을 파견해 대응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90분 동안 머물렀다고 타이완 측은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중국 해경이 공무선을 동반해 진먼다오 인근 해역을 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먼다오는 중국 본토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타이완 본섬과 210km 넘게 떨어진 반면 중국 푸젠성의 샤먼과는 최단 구간 2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안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9일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이집트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한 휴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음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하마스 측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기에 앞서 중재국가들이 마련한 휴전안에 찬성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휴전안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맞교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휴전한 수정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9일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오르반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번 조치를 양국 관계와 실용주의적 협력을 황금빛 단계로 이끌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도 중국과의 이번 관계 격상을 토대로 원자력 산업 등지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해당 계좌 270여 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을 일축하고 회원국들과 협력해 감시활동을 지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날씨 보겠습니다.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0여 개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습니다. 북한 해커가 탈취한 자금이 약 4년 만에 미국 국고로 귀속된 건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8일 해당 계좌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티모시 켈리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미국 연방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피고의 자산에 대한 몰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켈리 판사는 지난 3월 146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두 달이 지난 이날 남아있던 280개 계좌 소송권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이날 몰수 판결이 내려진 계좌는 당초 280개에서 1개가 줄어든 279개입니다. 문제의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80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앞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계좌가 드러나 몰수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미화 약 4,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 2천 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 수사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몰수된 279개 계좌도 이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켈리 판사는 의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설립한 전문가 패널은 2019년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일련의 해킹 사건이 북한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번 사건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그 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계정에 정기적으로 침투한다며 이후 정교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한 후 법정 화폐로 전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금이 불법으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주소 상당수는 과거 북한 행위자들이 다른 거래소 두 곳을 해킹할 때 이용한 것과 일치했다는 검찰의 의견도 의견문에 인용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검찰이 공고문과 해당 가상화폐와 연관된 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검찰의 소장이 자금 세탁과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 등이 담긴 가상화폐 계좌 279개가 미국 정부의 국고로 최종 귀속됐습니다. 다만 이들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이번 의견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국고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미 연방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의 위반 자금 172만 2,723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에는 4개의 익명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2021년 11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드러난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 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도 같은 혐의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 정부의 자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해 매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탈북민 60여 명을 중국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9일 우리는 중국이 추가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Yes,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the PRC has forcibly returned more North Koreans. We continue to call on the PRC to abide by their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터너 특사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국 정부가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력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 망명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가 4월 26일 탈북민 약 60명을 강제 북송해 그들을 강제 실종과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 송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즈를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아울러 중국 정부가 2020년 초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한 이후 북한 주민 67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2023년 10월 9일에 북한에 돌려보낸 500여 명, 2023년 9월 18일에 40여 명, 2023년 8월 29일에 80여 명, 2021년 7월에 북한 주민 50여 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협약 가입국으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열린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물망초, NK 감금 피해자 가족회 등 한국 내 10개 시민단체와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피해자 가족들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공동서한을 통해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재중 탈북민 북송 중단과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보장 그리고 한국행 보장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고 이에 앞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물론 북핵 대표인 정박 대북 고위 관리도 류 사오밍 중국 측 북핵 대표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자극할까라는 그런 노파심에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오히려 중국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위축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전후로 툼원과 훈춘, 단둥 등지에서 50명에서 60명의 재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중국 난닝과 네이멍구 등에서 탈북민 60여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9일에도 탈북민 600여 명을 한꺼번에 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북중 간 탈북민 강제송환 협조 체계가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정보와 사상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맞물린 조치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중국 내 AI 안면인식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이송 체계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더 체계화되고 이송하는 지점이나 어떤 이송 체계가 코로나 끝나가면서 북한과의 그 협조 체제 아래서 잘 이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영환 대표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는 건 신종 코로나 이전의 탈북민 송환 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이한별 위원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감시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돼 부쩍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은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의 위챗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사용 현황들을 감시하면서 중국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 당사자는 물론 탈북을 돕는 활동가 등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색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챗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 있을 때는 가만히 두다가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가들도 잡으려고 또 중국 내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색출하려고 딱 움직일 때 잡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이른바 탈북 생태계도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 브로커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한중 두 나라가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식 의제로 양측이 협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슈화되지 않는 게 오히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부담이 덜하고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적인 해법이거든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 낙태, 처형, 노예화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고 관련 피해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관련 피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한국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지난달 말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지구의 이산가족 면회소에 접한 소방서로 4,9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89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된 지하 1층과 지상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한국 정부 예산 총 22억 원, 미화로 약 16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회원국들과 협력해 감시 활동을 지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9일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지난 3월 28일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종료했지만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모든 유엔 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모든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 및 기타 유엔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폭로하고 단절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비확산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에 나선 이후 줄곧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8일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불법적인 제재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미국의 전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김성주 유엔 대사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전문가 그룹바를 조직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체 사멸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널 종료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패권주의 도구로 복무해온 불법 모략단체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일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a number of possibilities and I'm working very, very closely with Japan and Korea.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나머지 회원국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 일본의 수에 슈지 전 의원은 앞으로 북한 등의 제재 위반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에 전 위원은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전문가 패널의 마지막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패널 종료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 조직이 창설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더 자세히 담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20여 년간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다룬 뒤 2021년부터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수에 전 위원을 함지하 기자가 한국어로 인터뷰했습니다.
임기를 약 2년 앞두고 활동을 중단하셨는데요. 이 조직이 해산되고 따라서 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안보리 위반 그 사례가 그 많은 가운데 그 이들을 그 조사하고 그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매우 그 유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 언급하기 전에는 제가 약간 패널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패널은 그 지난 15년 동안 그 보고서를 통해 그 북한 제재 그 위반 방법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패널을 안보리 결의 그 위반 그 조사층 관련 국감이 단체에 그 레타 소환을 보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요. 그 레타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일정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소환을 보내는 것 자체가 관련 국감이 단체에 대해 그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음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 러시아와 그 북한의 명백한 그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그 사례를 보면서 그 일부 국가가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무기 그 이전과 그 위반 북한의 외화벌이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그 예상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 지금 대북제재 위반 그 사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매우 큽니다. 또 게다가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서 무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러시아는 일종의 좀 북한에 좀 선물을 줘야 했고, 좀 그래서 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좀 중단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 아시다시피 그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서 발생한 제재 위반 그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북한 노동자들의 그 외화벌이 그리고 북한 그 외교관들의 그 단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관련 그 컴포넌트 그리고 그 기술 그 전달하는 활동 등을 그 보고했습니다만 2024년 4월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그 철도로 이용한 무기 거래 정보를 기록하면서 러시아의 강한 반대를 사실 느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선박으로 이용한 더 큰 규모의 무기 수출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그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서 북한 미사일 부품이 그 발견된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제 생각은 이런 사실이 아마 러시아가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 전문가들 패널과 함께 일하시는데 좀뭐 그런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러시아에서도 그 중국에서도 그 오신 그 패널 전문가들이 같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달성하는 것, 그 매우 크죠. 그거가 바로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주로 이 해외 노동자 문제와 그 재래식 무기를 좀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위반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우리 BOA는 최근 그 성업 중인 라오스의 북한 식당을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그또 중국의 북한 식당 또 70개가 넘는다. 뭐 이런 내용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파이어 보고서에서는 그 산란스의 레스토랑 사례를 소개했지만 그 여전히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IT 기술자의 활동이나 신분증 위조 문제 그리고 많은 그 사건이 있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수출에 그 대해서도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된 북한산 미사일은 한두 발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사건이 많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은 한 대략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그러면
한28그 미사일 발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가 그 필요하겠죠.
또 지금 해외 노동자 규정 위반은 그 북한 해외 식당이나 뭐 건설 현장에서 주로 포착되는데요. 사실은 학교나 연구소에 있어서도 뭐 그것도 노동자 규정 위반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대학교는 북한과 추가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 오늘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카고 보고서에서 유럽의 사례를 그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그 연구소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그 신속하게 대응하며 북한 연구원을 그 추방했습니다. 리파트레이션 했습니다. 그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그 박사학위 그 취득한 후그 그대로 그 연구소에 남아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른 나라도 제재 위반, 제재 그 이행을 할 때는 참고할 그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뭐이 문제를 좀 해결할 의지 이런 걸좀 보였나요?
그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우리도 대답을 받았는데 그 더욱 자세하게 그 대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해결은 안된 상태네요.
더 파멸가 있으면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식 무기 부분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BOA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중동 지역에 이 북한 무기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 현장에서 가서 Voice of America 기자가 현장에 가서 그 매우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사례는 그 핀사의 일각에 불과하여 그 앞으로 그 패널로서도 수상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그 러시아 제재 위반 사례에 좀 많이 가려지긴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제재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베냉에선 북한이 만든 동상이 제막하고 또 세네갈에선 이 만수대 창작자 소속 그 건설 노동자들이 활동한 사실이 이 BOA 취재를 통해서도 드러났었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 제재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좀 생각하세요?
예, 저그 물론 아프리카에도 그 패널의 조사에 협력 가능 국가들이 그 있지만 북한과 그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많은 국가들이 그 북한의 도움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죠. 또한 그 가까이의 구체적인 사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의료 관계자가 일하고 있는데 그 북한의 의료 관계자를 그 고용하는 것은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런 그 지역에서 의료 관계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추방하기가 어렵겠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안보리 지뢰결의 이행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좀그 나라들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조금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해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전문가 패널이 이미 활동을 하던 시기에도 이 대북제재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뭐 이행이나 조치가 없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안보리 기능에 대한 문제이죠. 하나 나라가 반대하면 그 레지그네이션 안 된다. 그런 약간 콘센서스 베이스 믿었으면 안 된다. 그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라도 이제 대한 조직 뭐 이제 다른 이제 특별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큰뭐 해법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안보리 기능에 대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리 패널 리코메네이션 있어도, 아무리 한 나라가 리코메네이션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다안 된다.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점을 철저히 체크하고 새로운 그 가능성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엔 그 애외 옵션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유엔 밖에서의 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그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 우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재 그 이행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공론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하고 다른 국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만든 보고서는 문제점을 더 자세하게 지적할 수 있으면 관련 국가에 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실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빼야 했던 내용도 그런 조직이 창설이 되면 다 포함시켜 좀더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새로운 조직이 만든 패널 보고서가 어떤 내용 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미국 등 일부 나라는 지금 독자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한국, 일본은 물론 호주, 뭐 뉴질랜드,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제재를 발표하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요. 안보리의 제재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리 안보리 없어도 그 나라들이 같이 협력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 효과가 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사실 모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이런 나라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들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냐, 그거 아마 문제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좀 대북 제재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되어 희생자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사태가 바로 반드시 반지해야 할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제를 검토하게 될 경우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만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혜 슈지 전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부터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와 전문가 패널의 활동, 추후 창설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조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 부품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국 국민과 기업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수출 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미사일 부품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가 7일 VOA에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와 부품을 포함한 기타 민감한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거듭된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런 노력에 있어 민간 부문은 물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8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중국 국민과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며 어느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은 7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사일 부품의 북한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품 중 일부가 중국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공급망에 있는 모든 중개자들을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회사 중 일부가 중국에 설립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분쟁군비연구소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이고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 정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상업 위성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6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장 주변의 식물들이 말라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엔진 화염의 고열과 화학 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6일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예고 없이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달 29일 찍힌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4월 넷째 주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 연속 수직 엔진 시험 시설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중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엔진 시험을 했으며 다음 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이던 호주 헬기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국인 호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과정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가 호주 캔버라에서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한반도 서해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유엔 대북 제재 작전을 수행 중이던 호주군 헬기에 접근해 섬광탄을 쏜 것과 관련해 이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리텐 블링크 차관보는 우리는 모든 국가와 그들의 군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권리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엔 임무 및 작전 성격상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 블링크 차관보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군대가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길 기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같은 권리를 보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하려면 이러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크리텐 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동맹인 호주와의 강력한 연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그 같은 행동에 맞서 계속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한 다수의 제재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집행되는 유일한 방법은 파트너 국가와 회원국들이 제재를 집행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모습이고 국제사회의 통치 방식이며 국제의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관여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련 제재를 이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크리텐 브링크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 감시를 하는 호주의 대북 제재 이행 작전 아르고스에 참여하던 호주군 헬기가 중국 전투기의 섬광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앤더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비전문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에 대해 각급에서 중국 정부에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ade very strong representations at every level.
앨버니즈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가 다음 달 호주를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9일 한국이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은 놀라운 동맹이고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지원을 확실히 제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어떤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이웃나라를 침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권위주의 국가에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라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면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9일 전술 핵무기 훈련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힌 러시아가 북한과 전술 핵무기 관련 협력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모한 무력과시며 현재의 국제 안보 환경 분위기에서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평안도 또 아침부터 밤 사이 함경도와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4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17도 예상합니다. 안주, 남포 역시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안주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16도입니다. 남포 최저 13도, 최고 17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20도입니다. 중강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에서 19도 분포 예상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모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 개성은 12도에서 20도 분포, 사리원은 13도에서 18도 분포 예상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보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 최고기온 21도 예상합니다. 장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4도 분포 예상합니다. 해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19도 분포 예상합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14도에서 22도 분포 예상합니다. 청진 흐리고 최저기온 9도, 최고기온 18도 예상합니다. 선봉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 낮 최고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끝으로 삼지연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 13도 예상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는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오전에 1에서 3m로 일다가 오후에 1에서 2m로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9일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비롯한 37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정찰 풍선의 제작과 개발에 관여한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앨런 에스페데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의 군사 현대화가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는 결단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의 대형 풍선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상공에 출현해 정찰활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전투기가 출격해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풍선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대기 연구용이었다고 해명하면서 강풍 때문에 계획된 비행 궤도를 이탈했던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무역 제한 목록에는 이 밖에 중국의 양자기술 개발 노력에 관여한 22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기술을 획득해 중국의 양자 관련 기술 확대를 모색한 사유입니다. 이와 관해 베이징의 양자정보과학원, 중국과학기술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인민해방군의 주요 조달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 통제 품목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일에 관여한 곳들이라고 미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에스페데즈 차관은 이런 기관들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에 방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은 오랫동안 소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압박해왔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해경 함정과 어업 지도선, 공무선 등을 포함한 선박 11척이 9일 진먼다오 주변의 제한 수역과 금지 수역에 진입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해순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순시선 6척을 파견해 대응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90분 동안 해당 수역에 머물렀다고 타이완 측은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중국 해경이 공무선을 동반해서 진먼다오 인근 해역을 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먼다오는 중국 본토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타이완 본섬과 210km 넘게 떨어진 반면에 중국 푸젠성의 샤먼과는 최단 구간 2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안 관계에서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을 놓고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1958년 포격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하마스 간 휴전협상이 9일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이집트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한 휴전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음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하마스 측의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기에 앞서 중재국들이 마련한 휴전안에 찬성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해당 휴전안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과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맞교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휴전한 수정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주민들과 의료진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라파의 이슬람사원 인근에 공격을 가해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9일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오르반 총리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번 조치를 양국 관계와 실용주의적 협력을 황금빛 단계로 이끌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토대로 원자력 산업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또한 중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한 축이라고 평가하면서 헝가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함께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